우리는 지난 시간에 노아와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무지개를 인하여서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얻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제2의 아담으로 세워주셨고 그리고 그의 자손들은 다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하나님의 은약 안에서 살아가는 책임있는 존재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광경을 보면서 우리들도 이 노아와 같은 위치에 서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경고하신 주님의 그 경고를 우리도 동일한 마음으로 마치 홍수 가운데에서 건진받은 노아와 그의 아들들처럼 우리들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그 경고를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하고 그리고 물로 심판받은 옛 세상을 우리가 돌이켜 생각하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주님께서 다시 심판하실 때는 물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불로써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모든 영혼들을 판단하실 그때가 우리에게도 곧 다가온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노아의 전한 말을 믿지 아니함으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당하였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이 노아의 경고를 듣고 있으면서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지막 심판의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영혼을 돌아볼 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책임 있는 존재로 그렇게 자신의 영혼을 돌보지 아니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맞이하게 될 그 결말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우리가 교훈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노아와 그 아들들이 새로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물로 온 세상을 심판하셔서 코로 호흡하는 모든 생명이 다 심판받았지만 그러나 다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셨을 때에 그것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전히 노아와 그 아들들이 홍수에서 건진받았다 할지라도 그들은 아담의 후손으로서 그들의 본질이 변하지 아니한 죄를 가지고 있는 육신을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는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도 홍수 이전에 했었던 그 믿음의 사람들처럼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자신이 어떻게 구원 얻을 수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자신 안에 있는 죄와 싸워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하는 그들의 본질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와 그 아들들의 삶에 나타난 이 불행한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데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본질이 죄로 인하여서 오염된 존재이고 인간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없이는 가망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여전히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이 노아의 후손으로서 아담의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인간의 본성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오늘 우리는 노아의 가정에 있었던 이 일들을 통하여서 오늘날 인간의 삶의 현실, 우리 자신의 이 현실을 이해할 뿐 아니라 우리 인간의 유일한 소망이 무엇인지도 함께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 말씀, 오늘 읽은 말씀 본문에서 생각할 것은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 아들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2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노아의 아들들과 손자에 이르는 3대가 나옵니다. 노아와 그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 나오고 그리고 함의 아들 가나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10장 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라고 하면서 이 가나안은 함의 네 번째 아들이라는 것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기에 가나안이 언급된 것은 9장 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서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을 보시면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온 땅에 사람들이 흩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번성케 하신 결과가 땅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흩어짐의 근거로 이 10장에 가서 보면은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를 우리에게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족보들은 노아의 세 아들들이 인류의 조상들을 대표한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 있고 성경은 온 인류가 한 조상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인종들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로부터 온 인류가 나왔고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으로부터 다양한 인종이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더 이상의 자세한 인종적인 변화를 알려주지 않아도 이제 학자들은 온 인류가 한 조상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유전적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비록 많은 다양한 그 인종이 있지 않습니까? 백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황인종도 있지만 흑인종도 여러 종류가 있고 백인들도 여러 종류가 있고 황인종도 여러 종류의 인종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하나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신 이 말씀이 어떻게 실제로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근거가 있는데 그것은 인류의 번성은 노아가 농업을 실시하면서 확장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심판하셨지만 이제 홍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습니다.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았지만 그러나 이 땅이 저주에서 노임받아서 새로운 삶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8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노아의 번제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땅이 하나님의 저주에서 노임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노아와 그의 아들들이 수고하는 대로 먹을 수 있도록 모든 대지에 하늘의 비를 내려주시는 자비를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이 구장 말씀에서 알게 되는 것은 노아는 포도나무를 재배하는 자였고 포도주의 제조법을 처음 실시한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을 보시면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포도주에 대한 긍정적인 성경의 교훈들이 있고 또 부정적인 교훈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노아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것은 노아가 포도주를 처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시작했다라고 하는 말은 갱신되는 했던 것을 또다시 하는 활동이 아닌 전혀 새로운 활동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아마도 노아 이전에도 사람들은 농사를 분명히 지었을 것입니다. 노아가 그것을 경험했죠. 홍수 전에. 그런데 여기에서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했을 때 이 시작했다는 단어가 전혀 새로운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주를 만드는 일을 처음 시작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이 단어를 이해할 수 있는 길입니다. 노아는 첫 포도주의 제조자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 포도주는 두 가지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성경은 이 포도주가 사람의 마음을 활기 있게 하고 위로해주고 기쁘게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04편 15절 말씀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케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라고 하면서 이 포도주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반면에 포도주는 과음을 할 때 비난을 받습니다. 이 포도주를 적당히 마시면 기쁨을 줄 수 있지만 그것을 과음하게 된다면 도덕적인 해이와 슬픔을 가져온다고 말해주고 있고 그리고 성경은 이 술을 과음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마비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매춘 행위와 같은 것으로 그렇게 비난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호세아 4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호세아가 말하고 있는 바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음행하는 것, 성적으로 타락한 것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취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빼앗아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적인 타락과 이 술을 과하게 마시는 그 두 가지를 동일선상에 놓고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러한 지적은 포도주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인식시켜줍니다. 포도주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성은 선한 것도 악하게 이용하도록 만드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이 노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당시 모든 사람 가운데서 노아는 완전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이 이 포도주를 재배하면서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그 처음 그가 그것을 마실 때에는 그의 마음을 기쁘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노아조차도 이 술을 마시는 것을 절제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술에 취하여서 벌거벗고 드러누웠습니다. 여러분, 이 노아도 자신의 죄를 스스로 이기고 통제하는 데 있어서 무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롯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롯의 두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근친상간으로 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롯조차도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던 유일한 의로운 사람은 롯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롯조차도 술을 마시고 자식의 딸들과 근친 상관하고 자존을 낳는 그와 같은 일들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술이 그들의 영혼을, 그들의 삶을 무너뜨렸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의로운 사람들조차도 이 술이 가져다주는 위험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 누구도 이 술의 유혹을 스스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술이 이성적인 존재를 어리광대로 전락시킨다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절제하고 거절해야만 자신의 영혼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사회의 이 무절제한 음주 문화는 인간의 죄성이 가장 통제되지 않도록 만드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술에 익숙한 사회는 타락과 부패의 만연을 피할 수가 없고 이 노아의 가정의 비극이 바로 노아가 포도주를 만들고 그것을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의 비극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두려움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도 빼앗아 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에베소서에서 그는 우리가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과 술 취하는 것은 완전히 반대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술에 취하게 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고 경건을 유지할 수가 없고 성령 충만한 거룩함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술 취하지 말고 그 대신에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그렇게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먼저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시고 그것을 노아와 그의 아들들 가운데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이 자비를 바라보면서 또한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노아와 노아의 가정에 있었던 이 불행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혼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홍수 후의 노아의 삶에서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 여전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담의 후손들이 점점 타락하여 죄악이 관영하고 그들을 심판하셔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인간의 비극적인 역사가 문화적인 것이나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라 인간 그 본성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그 자녀들에게 아담의 죄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분명하게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담과 그의 자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그 언약의 축복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약속하신 이 번제를 통하여서 자신들의 죄가 어떻게 사함받을 수 있는지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면서 자신의 의로움을 유지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본 것처럼 몇몇 사람만이 이 셋의 후손인 몇몇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의 언약을 이해하고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면서 오실 구원자를 갈망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지만 대부분의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약속 가운데서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그들이 살았던 삶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자신의 육신이 좋아하는 것을 따라서 삶으로 그들이 타락하게 되었고 그들의 타락이 너무 심해져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않을 수 없는 그와 같은 죄악의 극한으로 달려갔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이런 어리석음은 분명히 그 영혼이 영적으로 어둡고 죽어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인간은 얼마나 교만한지 그리고 부패할 수밖에 없는 자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 대한 이 거시적인 시각을 가져야 되는데 아담으로부터 노아의 때까지의 이 인류의 역사가 얼마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분명히 몇천 년의 시간이 흘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긴 기간 동안에 어느 면에서 우리보다 지적으로 육체적으로 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존재들이었던 바로 이 사람들이 보여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이 자기 지혜로 자기의 의지로 자신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달려간 마지막은 멸망의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인간이 무언가 자기의 힘으로 행복을 성취할 수 있고 그리고 자신이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홍수의 심판은 이런 인간의 한계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인간의 타락과 부패가 막을 수 없는 것이고 인간 안에 있는 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의 이 죄성을 인간 스스로 고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본질이 홍수 이후에 노아와 그의 자손들 안에도 여전히 이 죄성은 변하지 않고 그 안에 내재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은 노아와 그의 자녀들은 이 홍수를 인하여서 얼마나 두려운 교훈을 받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와 그의 자녀들의 삶에는 이 죄의 영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노아는 자신이 재배한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서 자기의 하체를 드러내고 벌거벗고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결코 의인의 모습이 아니라 부주의하고 방탕한 인간의 죄악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은 벌거벗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박국 2장 15절 말씀은 이웃에게 술을 마시우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로 취케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술취함을 통해서 누군가 그의 나체를 노출시키는 행위를 그의 위엄과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로 말합니다. 여러분, 벌거벗는다는 것이 오늘날 사람들은 마치 그것을 자유의 행위로 인식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 사회에는 뭐 나체 해수욕장 이런 것도 있고 사람들이 자신의 벗은 몸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와 같은 이 옷차림이나 그런 일탈을 마치 어떤 그 자유를 누리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원래 아담과 하와는 옷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제일 먼저 인식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들의 벌거벗었음을 수치스럽게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벌거벗은 몸을 서로가 바라볼 수가 없게 되었고 무화과 나무의 잎으로 자신의 수치를 가리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말해주는 것은 벌거벗는 것은 수치스러운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공개적으로 한 사람의 인격과 품위를 손상시키는 것은 그의 나체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그의 인격과 품위를 손상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성도가 결코 행할 수 없는 삶의 한 모습인 것입니다. 성경이 벌거벗는 것을 금하는 것은 또한 사람이 죄를 짓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벌거벗는 것과 벌거벗는 것을 보는 것 다 우리가 죄를 짓도록 만드는 요인이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가 벌거벗은 것은 그의 아들 함의 죄를 유발시켰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벌거벗음은 죄를 유발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약 성경이 분명하게 그리스도인의 행실을 규제하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육체의 아름다움을 치장하는 것보다 자기의 내면을 돌아보아야 한다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의 풍속이 어떠하든지 우리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이 하나님께서 값지게 보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허영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외모를 치장하고 자신의 육신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그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삶의 형태를 가지지 말고 오직 우리의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단장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값진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자기를 드러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이 젊은이들은 결국 세상이 아름다운 것, 멋진 것, 육신의 모양을 자랑하는 그와 같은 유행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과도하게 쫓아가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도리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우리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몸을 외모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단정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떠한지에 더 많은 마음을 기울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함의 죄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고 할 때 그것이 실컷 우연하게 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자세히 관찰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랍비들의 문헌은 이것을 좀 더 과도하게 해석을 하는데 그런 유대 랍비들은 이 함의 죄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 함이 자기의 아버지를 거세했다거나 아니면은 동성애를 범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 이런 추측들은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을 추가하는 잘못을 범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함이 그런 죄를 지었지만 이 샘과 야벳의 행동을 보면 그들은 자기의 형제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들은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기 위하여서 옷을 들고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자기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다라고 해주는데 이 두 형제의 이 행동을 보면 함의 이 행동이 그렇게 지나친 성적인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함의 죄가 더 지나친 것이었다면 성경은 그것을 숨기지 않고 지적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 함의 죄를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함은 단순히 성적인 호기심에서 아버지를 바라본 것 그 이상의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는 아버지의 하체를 관찰하였고 어떤 경우에라도 지켜야 할 아버지의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그 아버지의 하체를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도 죄악된 것이지만 그는 밖에 나가서 그 아버지의 수치를 자기의 형제들에게 고하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공개적으로 아버지를 모욕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행위가, 이 함의 행위가 죄악된 것은 다른 두 아들 셈과 야벳이 한 행동에 비추어 보면 이례적으로 이 함이 죄악된 심령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밖에 우리는 해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노아의 이 벌거벗음에서 죄의 본질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죄는 기회를 타서 우리의 마음에 악을 행하도록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에서 죄를 지을 빌미를 주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노아의 술취함보다 그의 벌거벗음을 더 심각한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함은 노아의 술취함을 고한 것이 아니고 그의 벌거벗었음을 형제들에게 가서 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함을 죄에 빠지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가 기회를 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경건하게 지키는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노아 같은 의인도 자신의 죄성을 제어하고 자신을 경건하게 지키는 것에 이렇게 실패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 죄의 죄악됨, 죄가 우리 마음 가운데 틈을 타서 우리를 불명예 스럽게 하고 다른 사람을 시험에 빠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주의한 삶의 그 모습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도 우리의 의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한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우상에 드렸다가 나온 그 고기, 그것이 자신을 더럽게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우상에게 드렸던 시장에 나온 이 고기를 먹을 때에 어떤 믿음이 약한 형제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시험에 들게 된다면 자신은 그 고기조차도 먹지 않겠다고 그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바울은 먹는 것으로 인하여서 형제를 낙심하게 하는 것조차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부주의하게 행함으로 우리의 이 부주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죄에 빠지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함은 그의 마음이 경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비의 벌거벗음을 바라보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고함으로 아버지를 모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함의 마음의 악함을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셈과 야벳을 보십시오. 그들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그는 차마 아버지의 하체를 보게 되는 것을 두려워해서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아버지를 덮어주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바로 셈과 이 야벳이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1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눈이 정결하시기 때문에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신다고 말하였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그런 거룩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눈에 악을 담아두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악한 모습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셈과 야벳은 그 아버지의 수치를 가리기 위하여서 그렇게 행동했지만 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아버지의 하체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것은 함의 마음이 그만큼 타락하고 죄에 이끌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잠언 17장 9절 말씀은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라고 말하였는데, 샘과 야벳은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의 마음이 있었지만 이 함은 자기가 마땅히 존경하고 그리고 명예를 세워주어야 할 그 아버지의 허물을 드러내고 말함으로 그는 이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노아와 함을 통하여서 이 홍수 후에도 인간의 본성이 변하지 않았으며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 얼마나 인간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드는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 노아도 죄에 빠지고 그의 아들도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죄에 넘어졌습니다. 인간의 본성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실 때라야 우리 인간의 이와 같은 죄의 힘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전히 노아와 그의 후손들도 하나님의 이 약속의 복음 안에서만 진정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노아의 후손들인 우리 모두도 바로 그와 같은 위치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구도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의지로 이 죄의 유혹과 죄의 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날 때라야 그리고 우리 자신의 영혼을 경건하게 잘 지킬 때라야 샘과 야벳처럼 자신의 마음 가운데 거룩함이 있어서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함처럼 노아처럼 자신의 삶을 지키지 못하고 자신의 영혼을 지키지 못할 때에 그 사람들이 죄에 넘어지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누구도 자기를 자신할 수 없습니다. 노아도 넘어졌는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도 방탕함 가운데서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고 그 약속 안에서 자신의 영혼의 구원을 갈망해야 했던 이 노아와 그의 자손들처럼 우리는 오신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접하고 그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매일매일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영적인 수고를 행할 때라야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 있다는 그 진리를 잊지 말고 우리가 겸손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배워야 할 교훈은 노아의 세 아들들에 대한 노아의 예언적인 축복과 저주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6장부터 9장까지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노아는 자신의 아들 함이 자신에게 한 그 일을 듣게 되었을 때 그는 예언자로서 그의 아들들에게 예언과 축복과 저주를 바라게 됩니다. 여러분, 노아가 하는 24절에서 27절에 나오는 이 노아의 말은 그의 소원과 유언이면서 예언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기도와 탄원의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이 말이 예언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가 하는 말의 성격이 인간의 일반적인 역사에 대한 말보다 구속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24절에서 27절 말씀을 보시면 노아가 술에서 깨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노아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이 예언적인 말 속에는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함의 죄를 듣고 알았는데 그가 함을 저주하지 않고 함의 네 번째 아들인 가나안을 향하여 저주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아버지의 행한 잘못으로 말미암아 아들이 저주를 그 죄값을 치르지 않게 하겠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것은 노아가 그의 아들들에게 행한 축복과 저주는 그의 후손들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의 저주는 함과 그의 아들과 그의 후손들에 대한 이 공동연대의 개념이 담겨져 있고 이것은 구속사를 향한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은 이스라엘이 이 팔레스틴 땅으로 들어올 때에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했던 자들이 바로 이 가나안 족속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노아의 이 말은 미래를 내다보면서 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이 말은 예언자로서의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말에는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즉 우리 주님께서 셈의 후손으로 오셔서 구원자가 되셨고 그리고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런 민족이 아니었지만 야벳도 셈의 장막에서 구원의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될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11장 11절에서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가지 열매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것을 이방인들이 접붙임 받게 되어서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은 성경에서의 구원은 어떤 인종적인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속사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이 노아를 통하여서 예언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사람들이 인종적으로 해석해서 흑인들을 이 노예로 사용하는 것을, 노예로 삼는 것을 정당하게 그렇게 말해왔는데 여러분 그것이 과연 정당한 해석인가? 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정당한 해석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나오고 있는 이 노아의 이 축복과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게 될 구속사를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지 이 땅의 새 인종 가운데서 함의 후손인 흑인을 종으로 삼아도 된다, 노예로 삼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근거로 이 말씀을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가나안이 저주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함의 자손으로서 가나안이 아버지 함이 범했던 영적인 타락의 모습이 그의 삶에서도 나타나고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노아의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의 아버지 함과 같이 행하였고, 그로 인해서 그들은 영적인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 가나안의 종의 신분의 저주는 뱀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와 가인에 대한 저주와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인종을 따라서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나안의 창녀였던 라합이 구원을 받았고, 유대 지파의 한 분파였던 아간의 가족이 범죄할 때에 그들이 다 민족 가운데서 제명되고 그들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우리의 구원이 혈과 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해 주고 있고, 이것은 신약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 원리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하실 때부터 있었던 구원의 원리였지, 한 번도 하나님께서 인종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신 적이 없다는 것이 성경의 이 가르침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노아의 예언은 자기의 아들들의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축복과 저주가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과 저주가 그의 아들들의 행위를 통하여서 선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도 다 샘 족속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다 샘 족속의 후예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9장 27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웨스를 창대하게 하사 샘의 장막에 거하시고 라고 하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적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노아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누가 입을 수 있는지를 예언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노아의 삶이 보여주는 교훈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의 본성과 삶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이 죄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죄를 이기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아 마음이 새롭게 되는 그와 같은 은혜를 입은 차라야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끊임없이 죄와 싸우고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고 우리의 심령을 거룩하고 경건하게 유지해야 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노아가 그의 삶에 실패한 것이 그것이었는데, 노아가 이렇게 자신의 삶을 지키지 못할 때에 그의 아들의 영혼을 해롭게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우리도 샘의 장막에 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예언적으로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노아와 같은 의인도 스스로 자기를 지킬 수가 없고 누구도 자기의 힘으로 구원 얻을 수가 없으며,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의 소망이 있으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을 때라야 우리가 이 죄의 세력과 영향력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참으로 이 복음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성도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또 방탕하지 아니하고 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